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목사님이 왜 이걸 건너뛰려고 하셨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많은 비유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주일 예배 설교로 강의 설교가 아니라 주일 설교로 목사님이 혹시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 만나보셨어요? 웬만하시면 아니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의 이해라고 할까요? 이런 이해력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세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주실 때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는 메시지만 캐치를 잘하면 되지 나머지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 한국 옛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는 도전정신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네가 도전하면 네가 꿈꾸는 거 이루어낼 수 있다. 열 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도전정신을 주고 싶은 게 이게 메시지인데 옆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나무길래 도끼로 열 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 나무의 이름이 뭐야?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메시지를 놓치기 쉬운 거예요. 아니 무슨 도끼길래 어느 나라가 만들었길래 열 번을 찍어야 돼? 두서 번에 찍으면 넘어가야지. 메이드 인 코리아야 메이드 인 차이나야? 나무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길래 열 번을 찍어야 돼?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면 메인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비유의 말씀은 비유를 주시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들으면 된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늘 설교 금방 끝낼 수 있어요. 메시지만 전해드리면. 오늘 본문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말씀, 우리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 이렇게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지 다 함께 시작. 자, 우리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비유의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주님의 제자된 자가 이 땅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자, 내용만을 한번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굽니까? 부자예요. 어떤 부자? 그리고 이 부자에게 있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어떤 소식이 하나, 소문이 하나 전해와요. 어떤 소문입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이에요. 자,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살았으면 이 청지기 바른 청지기예요? 바르지 못한 청지기예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요? 아니나요? 요즘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아. 자,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살았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그림을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 주인이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묻고 싶은 거죠. 주인이 맡긴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주인이 세물하자라는 거예요. 회계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인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그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아버리겠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고 세물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확 떨어졌겠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산 것 누구보다 자기가 분명하게 아는 거니까 결과가 불을 보듯 분명한 거예요. 이 직분 빼앗기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분명히 빼앗길 건데 그렇다면 빼앗긴 이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죠. 노동을 하려니 빵을 파자니 뭐가 안 돼? 힘이 없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이거 우리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그렇죠? 그 당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를 하나 얻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뭘 해주겠다라는 거죠? 주인 대신 내가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겨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질 때 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기름 100마리입니다. 100마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송한명 집사님, 차에 기름 만땅 넣으면 몇 리터 들어가죠? 65리터인데 여러분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3000리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양을 빌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3000리터의 기름을 빌린 거예요. 이게 무슨 기름 100마리니까 이게 참기름인지 아니면 자동차를 돌리는 기름인지는 모르지만 작은 양의 기름을 빌린 게 아닌데 지금 이 청지기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알아서 50으로 딱 쳐주는 거죠. 자기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 900 gallons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많은 양이. 자, 두 번째 7절 한번 봅시다.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밀 백석. 이게 오늘날 무게로 따지면 32톤 정도가 됩니다. 한 개인이 밀을 빌려갔는데 어느 나라에 납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32톤이나 되는 밀을 주인으로부터 빌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청지기가 공문서 위조를 하는 거죠. 100을 빌려갔는데 20은 빼고 80이라고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공문서 위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 길을 열겠다라고 주인의 재산을 더 축내고 있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이거 책망받아야 될 일이에요. 이제는 답을 잘하시네요.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뭐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책망받아야 되고 공문서 위조죄는 감옥 가야 될 일인데 이걸 주인이 칭찬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지 우리가 고개가 그게 맞는 거지라고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과 너무 반대되는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적용해 볼까? 이건 이 말씀이 주는 지혜는 아니에요. 메인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 삶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샘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샘하고 회개하는 날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불러서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로 샘하는 날이 꼭 있다라는 사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만 아멘. 다 아멘 했어요. 그렇죠? 맡겨진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에요. 맡겨진 건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맡겨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맡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그 기한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썼는지 셈하고 계산하는 날이 꼭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 스스로 내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 뭘까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샘하자고 하면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분명히 던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선택하고 태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지금 독일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면서 한국 사람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 여자, 성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내 얼굴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내 키가 크고 작음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보통 수준은 되지만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는 탁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한번 보면 찍힌대요. 그 페이지가 딱딱 찍힌대.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그런 분 못 만나보셨구나.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탁월한 분들은 타고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타고난 것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환경도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가정, 부모,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 오늘날도 이디오피아에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에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IT 같은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닌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뭘까요? 이게 내게 그냥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새벽 기도를 계속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환경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셈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셈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 아시고 마지막 남은 이 경주를 더 멋지게 달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청지기의 문제가 뭡니까? 주인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낭비했다라는 사실. 내 것도 낭비하면 안 되는데 내 것처럼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요. 자, 그런데 주인이 계산하자고 했을 때에 그때 자기가 잘못한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인이 계산하자고 할 때 자기가 이걸 내가 잘했나 못했나 혼동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분명하게 알았어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4절에서 내가 살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기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자기들이 나를 영접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공문서 위조했습니다. 여태까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함으로 손해를 끼쳤는데 탕감해 주느라 더 손해를 많이 끼쳤어요. 잘못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인이 오늘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칭찬해 준 건 아니에요. 네가 한 일이 옳다고 말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8절을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지혜로운 청지기 아니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렇죠. 이 사람이 한 행동에 있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껐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죠.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한 건 뭘까요? 그렇죠. 지혜는 지혜예요. 어떤 지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요거 하나예요, 오늘은. 요거 하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내가 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망연자실하고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앞으로의 삶을 준비했다라는 것. 이걸 배울 만한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기억하기 좋으라고 아담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어요. 셋. 셋째라고, 셋이라고 지었어요. 그렇죠. 셋이 아들을 놓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요?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의 뜻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그 성경 구절 바로 다음을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게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사람은 그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조물주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음 이후의 인생, 죽음 이후의 이 죄악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때 조물주를 찾게, 내가 깨달을 때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했어. 이게 어렵죠? 근데 이해 다 하셨어요? 오늘 메인 포인트가 뭔지? 근데 메인 포인트를 벌써 다 해버렸어. 나중에 지금부터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메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됐을 때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그 지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해결해내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깨달을 때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하겠는가. 이거 전해주고 싶은데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데 칭찬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샘하자고 했을 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인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싸움이 왜 빨리 안 끝나는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시죠? 잘못했다라는 인간이 없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부정해요. 안 했대. 결국 들통나면 뭐 해요? 핑계대. 또 뭐해요? 책임 전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오히려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드러나면 오히려 더 화를 내. 당신은 털어서 먼지 안 나겠냐라고. 당신도 나 같은 형편에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오히려 따지고 싸우자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에는 소유권이 없다. 뭐만 있어요? 관리권. 청지기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뭐만 있다고요? 관리하는 관리권만 있는 거예요. 이 관리권을 넘었으면 소유권이 되는 거죠.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걸 보고 앞으로의 자기의 미래를 그림을 그려요. 아무 생각 없이 날라룰루 놀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자기 앞에 풍성하게 널려있는 그 소출을 보고 무슨 계획을 합니까? 아, 내게 있는 곡간으로는 부족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곡간의 사이즈와 자기 곡간 안에 있는 곡물들의 양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템대로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의 소출이 되면 이 곡간으로는 부족하겠네. 그래서 계획이 뭐죠? 이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지어서 풍성한 것들을 다 채워놔야 되겠네. 이거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막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돈 벌어봐서 알잖아요. 돈 아무나 잘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로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해주고 있냐라는 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2장을 20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막 살고 계획 없이 인생을 하루하루 허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12장의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풍성하게 수확을 얻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종들을 쓰겠지만 주인이 막 살아서는 이것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씁니다. 생각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읽어보셨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뭐예요?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 그걸 인정을 안 했던 거. 다 내 거야. 청직이가 지금 관리권만 있는데 지금 뭘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청지기도 자기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것처럼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죠. 청지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주인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결국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주인의 소유를 내가 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 앞에 샘을 하려고 딱 서보니까 나를 위해서 산 인생이 결국은 무슨 인생 됐어요? 내 인생 망치는 인생 된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썼어. 주인 거 가지고 멀세디스 뽑고 주인 거 가지고 롤렉스 차고 주인 거 가지고 세계여행 가고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인 앞에 샘하려고 딱 서보니까 그게 결국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아니면 내 인생 망치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주시는 지혜가 하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게 내 인생 망치는 인생 된다라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성공이면 결국 내 인생 망하는 성공입니다. 감사한 건 청지기가 지금이라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방법을 칭찬한 건 아니에요. 방법은 분명하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더 이상 저랑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질문의 상황이 아니야. 그냥 이 지혜 하나,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했다라는 이것, 이거 예수 믿는 우리, 특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세리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제자들이에요. 나름대로 삶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네가 주님의 제자라면 앞으로의 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본문 참 마지막 절이 참 헷갈립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자, 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까? 불의한 재물, 이게 뭘까요? 불의한 재물, 도둑질한 재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주석들도 많이 읽었는데 해석들이 너무 많아서 뭘 붙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훔치고 내게 아닌 걸 가지고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친구를 얻으라는 거예요. 친구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얻을 때 뭘 할 수 있어서?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들은 결국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교육부를 위한 일부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역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니까 책망을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책망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끝나고 우리 일부 예배 드린 몇 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타냐 간사님이 간증을 나눴어요. 전에 양 목사님 계실 때 자기가 그렇게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양 목사님이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책망하듯이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네가 미국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돌을 던져서 막아버릴 거야. 돌 맞으라는 소리야. 가지 말라는 소리. 하여튼 가지 말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뭘 딱 시키려고 했더니 아, 목사님은 그 정도 안 된대 자기한테. 아직 관계가 그 정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지는 않지만 이게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청지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될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하늘의 지혜를 주는데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 하늘을 위해서 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걸로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지 않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괜찮아지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바로 행동을 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청지기에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세마자고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샘하자고 했을 때 성지기가 삶의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바꾸는 것. 오늘 우리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꾸면 그게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삶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